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딱 두 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가장 어려운 도전은 아마 인간관계일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하면 되지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철부지일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관리 철저히 하면서 산다고 해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풍성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나만 잘 돼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도 잘 돼야 돼요. 우리 아이만 잘 돼서는 안 되고요. 다른 집 아이들도 잘 돼야 됩니다. 인간관계의 핵심은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승리하는 것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만나고 헤어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너무나 많은 향방이 바뀝니다. 성공과 실패와 기쁨과 슬픔이 인간관계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군대에서 어떤 고참을 만나느냐, 회사에서 어떤 동료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로 인생이 바뀔 수가 있죠.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어떤 부부관계를 지속하는가에 따라서 가정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사, 어떤 동료, 어떤 부하, 어떤 고객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와 어떻게 지내는가에 따라서 삶이 바뀝니다. 우리가 꼭 나이가 들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인간관계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경험이나 타고난 처세술, 싹싹한 매너를 또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움은 됩니다. 그런데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죠. 인간관계 잘한다는 사람이 또 결정적인 때 또 사람한테 당합니다. 인맥이 넓은 사람도 결정적인 때에는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도 당황을 합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우리는 배신당하기도 합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 자신도 보니까 제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참 날마다 새롭게 배운다는 사실을 절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러므로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돌보심이 없으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정말 예민하고 어려운 인간관계도 아름답게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맺은 아름다운 언약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사실 처음부터 첫 단추가 안 좋게 끼어진 관계죠. 아비멜렉은 불신자요 세상의 권력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아비멜렉의 땅에 손님으로 와서 세대로 살고 있는 이방인입니다. 게다가 우리도 알다시피 첫 만남이 아름답지 못했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해서 아비멜렉이 자기의 후궁으로 삼으려고 아내 사례를 데려갔다가 그날 밤에 하나님의 진노가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의 부족 전체가 갑자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재앙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비멜렉을 꾸중하심에 따라서 아비멜렉의 쇼크를 먹고 하나님 앞에 자기는 악한 의도 없었다고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자기는 속은 것뿐이라고 하면서 사례도 돌려보내고 재물도 많이 돌려보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해줘서 다시 그 부족의 태가 열렸죠.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얄미웠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에게 두려움을 느낀 아비멜렉은 가장 좋은 땅을 아브라함에게 물러주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났어요. 당연히 아브라함에 대한 아비멜렉의 첫 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한테 사기당한 그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아브라함에게도 힘든 일이 있었죠.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다루었던 또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집안 내부의 갈등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참 감정적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정들었던 여인과 자식을 이렇게 떠나보내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인데도 힘든 게 있잖아요. 그 아픔에서 회복 중인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그 땅의 주인 아비멜렉이 전격적으로 방문합니다. 그 새들어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들이닥친 거예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놀랬겠죠. 게다가 이 아비멜렉이 자신의 최측근 군대 장관과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했어요. 상당히 이례적인 방문입니다. 애굽과 국경을 마주한 그랄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 이후에 새로운 국제 무역 도시로 각광받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참 주목받는 뜨고 있는 신도시입니다. 군사력도 강했습니다. 그런 곳의 최고 권력자가 이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왔어요. 그것도 나쁜 일로 찾아온 게 아니에요. 아쉬운 쪽이 물을 켠다고 원래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찾아가서 좀 잘 봐달라고 말하는 법인데, 그래서 힘이든 돈이든 그렇게 가진 자의 집 앞은 항상 문전성시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갑이 을을 먼저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저 자세로. 그 땅의 최고 권력자가 세들어 사는 이방인 족장에 불과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2절을 보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은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중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때가 있어요. 추방당하기 전에 공안에 불려가면은요, 공안에서 당신 몇 월 며칠에 뭐 했지라는 자료를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중국이 CCTV의 나라거든요. 어디든지 다 촬영이 되고 다 감시하고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아주 상세히 아브라함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도록 정보국을 총동원해서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마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후궁으로 삼으려다가 하나님한테 혼찌검이 난 뒤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을 어려워했지만, 적어도 몇 년 동안에 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갖다가 아주 그냥 매의 눈으로 살폈겠죠.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됐던 이삭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래의 태가 끊긴 90세에 태어나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그 뒤로 일어났던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을 이렇게 해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다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와중에서 아브라함이 모든 사업과 목축업, 농사 등을 하는데 너무나 풍성하게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자기 땅의 뭐 사업 환경이라 아비멜렉이 손바닥보다 훤히 읽고 있는데, 아, 이 이민자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잘 이겨내며 잘 자리 잡는 걸 보고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 익숙한 그 토박이 사업가들도 다 실패하는 일도 아브라함이 손만 대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감님이 어수룩한 게 뭐 이렇게 세상 트렌드 잘 알고 그럴 것도 같지 않은데 하는 것마다 터지는 거예요. 가족 내부의 갈등도 있고 나이도 늙고 새로운 땅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보고 아비멜렉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는 사람이 얼마나 찌질하면 자기 누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 치냐 하는 그런 얄미운 마음도 있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편들어주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몇 년 동안 살펴보았는데 첫인상과는 다른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은 뭔가 달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역경을 만나든지 뚫고 나오는 거예요. 남들은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어려움도 이 사람은 기가 막히게 뚫고 나와요. 아비멜렉이 뭔가 보이지 않는 큰 힘이 아브라함을 돕고 있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꼭 똑똑하고 유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가 어디서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그를 돕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타인도 알고 본인도 알아요. 시간이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 사람 능력과 배경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이 함께 하나 보다고 느끼는 것. 저에게 성도 중에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이 계신데 회사에 어려운 일 생길 때 특세 40일을 할 때 회사에 어려운 일이 참 생기는 경우가 많았대요 매년.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분이 계속 특세를 빠지지 않고 가서 더 열심히 기도하시니까 사업에 뛰어다닌 건 아닌데 특세 끝날 때쯤에는 일이 뚫리고 뚫리고 전혀 생각지 않은 데서 바이어 오더가 들어오고 그런데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직원들이 3년째 특세 때는 어려운 일이 터져도 걱정 없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가서 기도하면 됩니다. 사장님이 40일 새벽 기도를 계속 하시라고 직원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도우심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두 손 놓고 놀기만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은 아니죠.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죠. 그러나 열심히 했는데 다 잘 되는 건 아니죠. 최선을 다하는데 아브라함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양 떼들이 이상하게 새끼를 더 잘 번식시키고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면 풍성한 오아시스가 터지고 아브라함이 투자를 하면 같이 일하는 상인들이 더 잘 되는 일이 계속 생기니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놀라운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부 다 아브라함 옆에 붙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그렇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저 교회는 건물이 좋구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구나 하는 말보다는 아, 저 교회는 어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구나.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좀 비즈니스를 해봐야겠다. 뭔가 달라. 아비멜렉이 생각했어요.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 옆에 내가 붙어야겠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축복을 누리는 이런 사람과 결코 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친구가 돼서 이 사람의 하나님의 보호를 나도 좀 받고 싶다. 축복을 나도 좀 같이 받고 싶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또 평화조약을 맺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두 가지 배우는데 첫째,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우리의 삶을 열심히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래서 겉으로는 잘해주는 것 같지만 한동안은 의심의 눈을 풀지 않고 있던 아비멜렉처럼 세상 사람들은 매의 눈을 뜨고 우리의 삶이 자신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뚫어지게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이 일치되지 않으면 위선자라고 우리에게 등을 돌릴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그 어떤 회사에서 일하는데 술을 안 먹으니까 회식 때마다 막 놀리고 아 고지식하다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이분을 꼭 데리고 간대요. 술 먹고 집에 갈 때 맨정신으로 운전해 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꼭 이분을 데리고 가고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렇게 평소에는 술 먹는 자리에서 고지식하다고 놀리지만 인생에 무슨 일 터지면 사장에서부터 말단 사원까지 다 이분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때는 다 이분한테 상담을 하고 고지식하다고 놀리면서도 승진이 결코 누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지만은 뒤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가 지켜보고 있는 거죠. 아비멜렉이 몇 년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비로소 와서 아브라함에게 평화조약을 맺자는 말을 했다는 걸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때 반짝했다가 끝내는 믿음, 말로만 할렐루야 아멘 그러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이 그대로 사느냐, 세월이 가도 변함없는 믿음이냐라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선교란 세상 사람들 눈앞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선교고 전도입니다. 어렵죠. 부담스럽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죠. 우리는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을 그냥 사형리 들고 가서 복음 전하는 것만으로 생각하는데 이것도 선교예요. 이것도 전도예요.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살아내는 것.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집안 내부의 갈등도 겪고 사업하면서 어려움도 겪지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의 설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출근하시면 오늘도 설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분의 삶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언제 읽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은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14절 16절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수도원으로 도망가서 살면 안 되고 도시 한복판에서 수도원적인 영성으로 살아내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향기가 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세상 최고의 향수는 샤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이거 뭐지 하는 거룩한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그 사람의 인격에서 말에서 결정에서 행동에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가 생겨요. 힘으로 쌓은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주는 권위예요. 상식적으로 이해도 되고 원인 분석이 되는 성공에는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지 않아요. 자기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도대체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축복을 받고 성공하는 사람을 보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이죠. 이사야서 6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인정하리라.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고 인정하리라. 꼭 우리가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어야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도 가난할 수 있고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선거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저는 선거한다고 기도받겠다고는 정치인분들한테 꼭 그 얘기를 합니다. 떨어질 때 멋있게 떨어지셔야 된다고. 덕스럽게. 사업도 그래요. 망할 때 은혜롭게 마련해야 돼요. 그 자체가 메시지예요. 20여 년 전에 제가 존경하는 한 장로님이 IMF 말기로 인해서 건실하게 경영하던 기업이 흑자도산을 해버렸어요. 회사문을 닫고 이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실무로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경리부장이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다 끝내고 직원들 보내고 사무실을 정리하는데 방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경리부장이 사장님 저 예수 믿겠습니다. 아니 10년을 전도해도 꿈쩍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믿겠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이 회사 오기 전에 다른 중소기업 몇 군데서도 격리 담당으로 일했는데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망할 낌새가 보이면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하는 게 똑같습니다. 어떻게든 자기 먹고 살 거 챙겨놓느라고 정신이 없다고. 회사는 빚더미에 앉았는데 최대한 자기가 챙길 수 있을 만큼 챙겨서 야반도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사장님은 달랐습니다. 끝까지 종업원들 최대한 퇴직금 받고 갈 수 있게 챙겨주시고 정직하게 장부 정리 다 끝내고 회사 문 닫으시는 모습을 보고 자기는 이런 사람이 있나 하고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사장님처럼 이렇게 감동적으로 망하는 사람을 처음 봤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믿으시는 예수님을 나도 믿기로 했다. 다음 주에 나를 교회 데리고 가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한동안 멍하니 앉아서 그 생각을 했대요. 자기는 보통 기업인이 예수 믿게 하려면 사람들 앞에 나가서 기독실업인에 가면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라고 간증해야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자기 망할 때 내가 하나님에게 너무 누를 끼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망할 때 은혜롭게 잘 망하니까 이 경리부장이 예수를 믿겠다는 말을 보면서 자기가 참 인생에 대해서 많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하갈과 사라의 갈등,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으로 아브라함이 힘들어하는 것도 보았을 거예요.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았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잭팟이 터지는, 로또를 터지는 그걸 보고 감동받는 게 아니라 망하고 어렵고 힘든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장사 안 될 때 욕을 하고 불평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힘든 상황을 헤쳐나오는 그 모습 자체를 메시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경쟁력입니다. 23절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군대장과 대동하고 와서 우리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땅의 주인이지만 너와 동등하게 파트너로서 조약하자는 거예요. 이거 아비멜렉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완전히 아브라함을 을로보고 자기를 갑으로 보았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힘이 아니 아브라함 뒤에 있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보다 엄밀히 말하면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이 사람과 자기가 척을 지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제안한 조약이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3대에 이르기까지 유효한 조약이에요. 잘 지내자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벌써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대에만 성공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삭 대에도 성공할 것이고 세월이 갈수록 이 사람은 잘 될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미리 보험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의 믿음이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우리 당대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손과 자손의 대로 갈수록 더 잘 될 거예요. 그것을 불신자인 아비멜렉이 알았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 세상 사람들에게 잘 되든 못 되든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떠돌아 사는 유목민이었고 집도 없이 남의 땅에 와서 새들어 사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 땅의 주인 아비멜렉이 와서 그를 인정하고 그와 평화조약을 체결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 살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전도요 선교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